제44장 머리를 덮는 문제.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위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고니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이 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한 가지 문제, 곧 머리를 덮는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는 형제의 문제나 자매의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치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창조 안에서의 하나님의 안배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머리이심을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문제요, 하나님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삼일 하나님의 신격 안에서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에 의해 이 땅에 보냄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 그분의 그리스도가 되신 분의 관계를 말합니다. 머리를 덮는 문제는 하나님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분의 문제입니다. 머리를 덮는 문제는 또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머리를 덮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를 덮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각 사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머리는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각 사람의 머리이심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각 사람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형제 자매들 사이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임을 말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머리를 덮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두 제도. 나는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11장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만이 이 장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장은 상당히 읽기 어려운 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사실, 곧 우주 가운데 하나님에게 두 제도가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은혜의 제도요, 하나는 행정상의 제도입니다. 은혜의 제도. 우리가 말했듯이 교회와 구원과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제도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교회에 관한 모든 것과 성령에 관한 것, 구속에 관한 모든 것은 다 은혜의 제도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백부장이 은혜를 입고 가나안 여인이 은혜를 입으며 베드로가 은혜를 입고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으며 나사로가 부활하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봉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의 제도 안에서 남녀의 관계는 동등한 곳입니다. 행정적 제도. 성경 안에 또 한 가지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행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행정적 제도와 은혜의 제도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행정적인 제도는 은혜의 제도와 독립된 것이며 별개의 제도입니다. 이 제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구별은 하나님의 행정 안에 있는 항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여자를 나중에 지으신 것도 하나님의 행정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이것은 독자적인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여자의 후손이 되게 하시고 주 예수님까지도 여자의 후손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행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하나님과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음식을 주심.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과실을 사람에게 음식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행정입니다.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동물을 사람에게 음식으로 주신 것도 하나님의 행정입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함. 사람의 언어는 본래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연합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바벨탑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징계이며 행정입니다.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내리신 사람들에게 방언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행정입니다. 많은 민족들로 나뉨. 바벨탑에 이르러서 이 땅의 백성들은 많은 민족들로 나뉘어졌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행정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중에서 단일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그분께 속하게 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인류 가운데 민족의 구분이 있는 것은 행정입니다. 나라가 있기 시작함. 얼마 동안이 경과한 후 이 많은 민족들은 많은 나라들로 변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나라의 시작이 민족의 시작보다 늦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민족이 있고 나중에 나라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행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세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한 나라를 이루지 않았고 한 민족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때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다른 민족과 같이 한 민족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을 다스릴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다른 민족과 같이 왕이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은혜에서 나와 행정으로 들어가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과 같이 자기들에게도 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일 그들에게 왕이 있게 되면 장래의 그 왕이 그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경고하셨습니다. 사울이 왕이 됨. 후에 하나님은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사울이 택함을 입을 때부터 하나님의 행정의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자신을 행정 안에 두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 그들의 왕을 함부로 대접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사울이 은혜의 방면에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행정의 방면에서는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 다른 노선을 보아야만 사울의 두 가지 다른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은혜로 말한다면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으로 말한다면 그는 여전히 왕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은혜 제도가 행정 제도를 온전케 함. 이러한 상태는 주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연히 여기에 하나님의 두 방면의 일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제도가 시대들 가운데 지속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행정의 제도도 계속되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는 은혜의 편에 서서 은혜의 제도를 지킨 반면에 이스라엘의 왕과 인도자들은 하나님의 행정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행정의 제도를 지켰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한면으로 그분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셨습니다. 이것은 은혜 제도 아래서의 일입니다. 또 한면으로 하나님은 하늘이 땅을 다스리도록 십자가의 일을 통해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권위와 왕국을 세우기를 갈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마귀의 세력을 파하시고 천국을 가져오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가서 은혜와 행정은 한 제도로 합해질 것입니다. 즉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를 때 은혜의 제도와 행정의 제도가 한 제도로 합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를 때 은혜의 제도와 행정의 제도가 다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분은 두 방면으로 일하셨는데 한 면으로 은혜의 제도 방면에 서서 일하시고 또 한 면으로 행정의 제도 방면에 서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행정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천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매우 분명합니다. 사탄이 새벽별로서 다스리고 있었을 때 이 행정의 제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창조될 때에 이르러 혼인이 하나님의 행정의 제도 안에 속하게 되었고 남편과 아내, 가정의 설립,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하나님의 행정의 제도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본적인 골격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행정의 제도 안에서 세우신 것들입니다. 나는 형제 자매들이 이 시대 안에서 은혜받은 사람들로서 은혜로 하나님의 행정을 방해하지 않는 기본적인 공과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보기 바랍니다. 내가 한마디 엄중한 말을 하거니와 결코 우리는 은혜를 빙자하여 하나님께서 행정 안에서 정하신 것들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행정을 폐하라고 하시지 않고 존중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행정을 모른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불법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뿐 아니라 왕국도 있다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행정의 제도를 보아야 합니다. 은혜의 제도는 행정의 제도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의 제도가 은혜의 제도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은혜의 제도가 행정의 제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엉뚱하게 은혜가 있으므로 행정을 한쪽에 제쳐놓을 수 있다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하신 일로 하나님의 행정을 개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얻은 은혜의 용서는 결코 하나님의 행정의 용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은혜의 용서 안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행정의 용서를 개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정과 하나님의 은혜는 별개의 원칙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그분의 행정의 제도를 이끌어오기 위하여 노력하셨습니다. 은혜는 항상 행정과 상호협력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행정의 제도를 순종하지 않고 거스르기 때문에 은혜의 제도가 들어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제도는 여러분을 구원하고 회복시켜 능히 하나님의 행정의 제도를 복종하게 합니다. 은혜는 도리어 하나님의 행정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정을 인식하도록 배워야 함.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 여러분은 아담이 죄를 범한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 아담과 하와를 지어 그 동산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을 완전히 그들에게 주신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에덴은 즐겁다는 뜻이므로 그들은 즐거운 동산에 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범죄 이후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에게서 난 한 구주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구속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구속은 주님의 은혜이지만 이것이 그들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행정을 저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을 뿐 아니라 그룹들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여 그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행정입니다. 하나님의 행정과 하나님의 은혜는 별개의 것입니다. 은혜는 사람에게 구주의 약속을 주었지만 행정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날부터 사람은 다시는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함.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후회하고 자기 힘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하루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에 의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울면서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이 함부로 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그분 자신의 행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함.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침으로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 비스가 산으로 그를 인도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과 함께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았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산 위에서 가나안 땅을 보는 것은 은혜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행정입니다.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음. 다윗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은혜로 대하시고 그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은혜로 그를 대하시고 이 사건 후에 그에게 그분과의 특별한 교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칼이 영영히 그의 집을 떠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행정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 바나바가 바울을 떠난 것은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친척입니다. 마가가 전도 여행 중에 순종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았는데도 바나바가 그를 데려가고자 한 것은 친척관계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그때부터 바나바는 바울과 결별하고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여기서는 완전히 육체의 관계가 일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바나바가 이후에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좋은 일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성령은 성경에서 그의 이름을 제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는 남아있지만 더 이상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정입니다.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 그분은 사람이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은혜의 제도와 행정의 제도는 별개의 것입니다. 사람이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행정의 제도 안에서 전진하게 됩니다. 결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제도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행정의 제도를 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행정을 폐할 길이 없고 오히려 사람을 행정에 복종할 수 있게 합니다. 엄중하게 말해서 은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 행정에 복종할 수 있게 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반역하도록 하거나 행정을 뒤집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두 제도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은혜는 결코 행정을 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리석은 사람만이 자신이 은혜를 입었으므로 자신을 풀어놓고 멋대로 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 짓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이것을 분명히 볼수록 더욱 종다운 종이 되고 상전다운 상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은혜 아래서 사람은 이것을 분명히 보면 볼수록 더욱 남편 노릇과 부모 노릇을 잘하게 되고 자녀 노릇을 잘하게 되며 더욱 좋은 국민이 될 줄 알며 권위 아래 복종할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행정을 지켜야 함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되게 하는 사람치고 하나님의 행정을 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머리를 덮는 것과 하나님의 행정과의 관계. 머리를 덮는 문제는 하나님의 행정에 속한 문제입니다. 머리를 덮는 것은 하나님의 행정과 관계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행정을 모른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머리를 덮으라고 권할 길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행정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머리를 덮는 것이 행정과 얼마나 큰 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행정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시된 행정의 제도를 보았다면 머리를 덮는 것이 하나님의 행정과 크나큰 관계가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행정의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신격 안에서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한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세상적인 말로 한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직분과 안배와 하나님의 행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구별은 하나님의 행정에 속한 것입니다. 본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기꺼이 보냄을 받아 곧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하나님으로 계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의 첫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피조물 중에 처음 익은 열매이고 먼저 지음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각 사람의 머리이신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정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의 머리이신 것은 은혜의 제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정의 제도에 속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자가 여자의 머리인 것도 하나님의 행정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행정 안에서 남자를 머리로 세우신 것은 그분의 행정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신 것과 똑같고 그분의 행정 안에서 그분 자신을 머리로 세운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전체 제도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시며 그 다음 남자를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정의 3대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것은 하나님이 큰가, 그리스도가 큰가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이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 그리스도는 각 사람의 머리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정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2장이 분명히 보여줍니다. 본질에 있어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행하신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분은 단지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이며 감히 스스로 무엇을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할 뿐이요 감히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가르침받은 것을 할 뿐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행정의 근거에 서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래의 위격으로 말한다면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동등하시고 동일하게 존귀하시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행정에 관한 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그분의 말을 듣도록 정하셨습니다. 행정 안에서 그분은 아들 하나님의 위치에 서 계신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위치에 서 계십니다. 언제인가 하나님의 행정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그들의 머리요 이것이 행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각 사람의 머리가 되신 것을 오늘날에는 오직 교회만이 알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온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피조물 중에 먼저 나신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피조물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이므로 창조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복종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정하신 것도 교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점을 보았습니까? 오늘날 오직 교회만이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의 머리이시고 남자가 여자의 머리임을 압니다. 우리는 은혜가 하나님의 행정을 뒤집을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행정을 부축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행정을 파괴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가 배운 공과가 갈수록 분명하다고 느낍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행정을 범할 정도로 어리석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행정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은 계속 그분의 행정을 지키고자 하십니다. 오늘날 사람은 주님을 믿었다고 해서 아버지의 권위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이 주님을 믿었다고 해서 상전의 권위나 정부의 권위를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국세나 공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일수록 하나님의 행정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간증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분은 세 가지의 다른 머리, 즉 하나님께서 머리이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것과 남자가 머리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형제 자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행정에 속한 것이지 은혜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형제 자매를 말하지만 행정 안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규정을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의 유일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는 그분께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각 사람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머리가 되고 여자는 순종의 표를 갖도록 정하셨습니다. 머리를 덮는 것의 의미. 고린도전서 11장 4절과 5절은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머리를 덮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머리를 덮는 것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행정 아래 복종하고 그 위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의 행정을 제할 수 있다고 감히 말하지 않으며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도리어 그 행정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머리로 받아들이셨듯이 각 사람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표에 있어서 여자도 남자를 머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머리를 덮는 의미는 마치 내게 머리가 없는 것처럼 내 머리를 가린다는 것입니다. 실행에 있어서는 여자가 머리를 덮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실제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덮으셨고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서 머리를 덮은 것입니다. 그러나 실행에 있어서 하나님은 오직 여자에게만 남자 앞에서 머리를 덮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기묘한 일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깊은 원칙이며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나는 종종 어떤 형제나 자매에게는 근본적으로 머리를 덮는 문제를 말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행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행정을 알아야만 머리를 덮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머리이시기 때문에 나는 머리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며 드러나지 않게 합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머리가 다 덮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머리는 나오지 말아야 하며 보이지 말아야 하고 드러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된 여자에게 내가 말하거니와 하나님은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정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권위를 모르는 시대 안에서 주님은 오직 교회 안에서만 이러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머리를 덮는 문제는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행정에 있어서 그분께서 정하신 제도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십니다. 자매들의 책임. 그러므로 자매들이 머리를 덮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취하신 위치에 서고 또한 그리스도 앞에서의 각 사람의 위치에 서서 머리를 덮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머리를 덮으라고 하신 것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행정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여자에게 머리를 덮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덮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행정을 대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전체를 대표하기 위한 일들도 많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덮는 것에 있어서 자신을 위한 것은 내가 여자이기 때문이고 대표하기 위한 것은 내가 각 사람을 대표하고 그리스도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의 각 사람을 대표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여자가 머리를 덮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덮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여자가 머리를 덮는 것은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서 머리를 덮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사람은 마땅히 머리가 없어야 하고 자기의 머리를 가려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머리를 덮지 않을 때 두 머리가 있게 됩니다. 머리가 두 개일 때에는 하나를 가려야 합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그리스도도 계실 때에는 하나의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면 머리 하나를 가려야 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고 각 사람도 있다면 머리 하나를 가려야 합니다. 머리를 덮지 않는다는 것은 머리가 두 개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는 두 머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시라면 그리스도는 머리 되실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머리시라면 각 사람이 머리 될 수 없으며 남자가 머리라면 여자는 머리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매를 대표로 삼으셨습니다. 자매는 머리에 순종의 표를 두는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행정의 제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여자가 기도하거나 신원할 때에 머리를 덮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행정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 앞에 나가서 신원하든 혹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든 하나님을 위하여 밖으로 나아가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 무릇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있어서는 다 머리를 덮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행정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남자가 머리를 덮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남자가 여자 앞에서 머리를 덮는 것은 자기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남자가 머리를 덮는 것은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서 머리를 덮지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 앞에서 머리를 덮으셔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천사들 때문에 권위 아래 있는 표를 가져야 함. 6절은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은 자매에게 철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머리를 덮지 않고서 머리카락을 남겨둘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으려면 깎고 밀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깎거나 미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진다면 머리를 덮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뜻하는 바입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으려면 마땅히 깎거나 밀어야 합니다. 만일 여자가 깎거나 미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진다면 마땅히 머리를 덮어야 합니다. 일부만 취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취해야 합니다. 7절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대표하기 때문에 머리를 덮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으니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여자는 마땅히 머리를 덮어야 합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는다면 결코 남자가 머리라는 것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8절과 9절이 행정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음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정의 문제를 모르면 고린도전서 11장을 전혀 읽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8절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머리가 하와가 아닌 아담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9절은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창조 때문에라도 복종해야 합니다. 10절은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위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머리를 덮느냐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머리카락이 있는 부분인 머리를 덮으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곧 천사들 때문입니다. 나는 항상 이것이 아주 기묘한 가르침이라고 느껴집니다. 자매들이 자기의 머리 위에 권위 아래 있다는 표를 두는 것은 천사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천사들이 타락한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반역한 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반역했습니까?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은 사탄이 자기를 높여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에서 사탄은 계속 내가를 언급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것이 바로 사탄의 야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천사장의 타락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사탄이 타락할 때 천사들의 3분의 1을 이끌고 함께 타락한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리이신 그분의 권위 아래 순종하지 않고 자신을 내세우려고 했던 것이 바로 천사들의 타락입니다. 오늘날 여자의 머리 위에 권위 아래 순종한다는 표가 있는 것은 천사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오직 교회 안에서 자매가 자기의 머리 위에 권위 아래 있다는 표를 갖습니다. 이것은 머리를 덮음으로 자신의 머리가 없고 자신이 머리가 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머리를 드러내지 않고 남자를 머리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님을 머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반역했기 때문에, 천사들 때문에 머리를 덮어야 합니다. 내 머리 위에 권위 아래 있다는 표가 있는 것, 곧 나는 머리를 가린 사람이라는 이것이 타락한 천사에 대한 가장 높은 간증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 머리 덮는 것을 반대합니다. 머리를 덮는 것은 그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은 일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들 가운데서 얻지 못하신 것을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얻으셨습니다. 천사들 일부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우주가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과 타락한 사탄의 문제는 인류 타락의 문제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에게서 얻지 못하신 것을 교회 가운데서 얻으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자매들이 여자의 위치에 서서 머리를 덮기를 배운다면 어떤 말을 하지 않더라도 또 말할 필요도 없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얻고자 하신 것을 얻으셨다는 간증을 공중의 천사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머리의 권위 아래 있는 표를 가져야 합니다. 극단적이지 않음. 어떤 사람들은 남자는 머리가 되어야 하고 여자는 모든 일에서 남자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자는 범사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순종은 그다지 유익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의 문제는 길을 가지 않거나 극단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1장 11절을 그러나 라는 말로 계속합니다. 머리를 덮는 것은 밖의 간증입니다. 우리는 밖의 간증을 위해 머리를 덮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간증의 실제와 내재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11절은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에덴 동산 때에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오늘은 어떠합니까? 에덴 동산 이후에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옵니다. 여자에게서 나지 않은 남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습니다. 남자도 자신을 특별하다고 말할 수 없고 여자도 자신을 특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덮으라는 이 요구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머리의 권열에 있다는 표를 가지라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말하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남자는 여자에게서 났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교만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 자포자기할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13절은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 특히 자매들에게 이렇게 묻는 듯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락의 말씀을 들은 다음 하나님의 행정을 알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신 것과 각 사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여자의 머리가 남자인 것과 하나님께서 여자를 각 사람의 대표로 세우신 것과 하나님 앞에서 여자를 그리스도의 대표로 세우신 것을 알았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예언하거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14절은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일을 단정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느낌을 환기시켰습니다.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를 주의하십시오. 15절은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곤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여자들은 다 자기 머리카락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봅니다. 머리카락은 여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여자는 머리카락을 기르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자기 머리카락을 가볍게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머리카락은 여자의 영광으로 보배로운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은 여자의 머리를 덮는 것으로 긴 머리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나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덮는 것으로 긴 머리를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머리를 가리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자는 마땅히 가리는 일에 있어서 무언가를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를 덮도록 여러분에게 긴 머리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에 더하여 사람이 만든 것으로 그 위를 덮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15절과 6절을 같이 읽어야 합니다. 6절은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15절은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곤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두 구절을 같이 읽을 때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으로 여자의 머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땅히 어떤 것으로 머리카락을 덮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머리에 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머리도 깎아야 합니다. 바꾸어 말해서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머리를 덮도록 주신 것을 받아들였다면 거기에 여러분도 어떤 것을 더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덮도록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제하여야 합니다. 성경은 여자가 긴 머리를 기르는 것을 금하지 않고 긴 머리만으로는 부족하니 거기에 덮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의 이 두 명령을 다 준수하지 않습니다. 만일 한 자매가 머리를 덮는 대신 머리를 밀었다면 그녀가 여전히 성경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머리를 깎지도 않고 가리지도 않습니다. 6절은 머리를 덮지 않으려면 깎아야 한다고 말하며 깎지 않으려면 덮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15절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덮으셨기 때문에 여자도 자신을 가려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덮으셨기 때문에 나도 자신을 가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자기의 것을 더합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갈 뿐 상반된 길을 가지 않습니다. 변론이 없음. 16절은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바울의 말이 상당히 무겁다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을 잘 압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단지 고린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방에도 고린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대체 무엇을 변론했습니까? 1절부터 15절까지 머리를 덮는 문제를 말했기 때문에 변론하려는 사람은 머리를 덮는 이 문제에 대해 변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사람이 머리 덮는 것에 대해 변론하는 것은 틀렸다고 말합니다. 머리를 덮는 문제는 사람이 함부로 변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여자가 머리를 덮을 필요가 없다고 변론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것은 고린도의 일이지 우주적인 일이 아니라고 변론하고 각 사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과 여자의 머리가 남자인 것도 고린도의 일이지 우주적인 일이 아니라고 변론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고린도의 일이 아니라 우주적인 일임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각 사람의 머리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인 것도 고린도의 일이 아니라 우주적인 일임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자의 머리가 남자인 것도 고린도의 일만이 아니라 우주적인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매들은 머리를 덮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바울이 한 말과 규정과 주님께 받아서 그들에게 전해준 것을 반대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바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는 우리에게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사도들 가운데는 이런 규례가 없고 머리를 덮지 않는 자매가 없습니다.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여러분은 변론할 길이 없습니다. 만일 누가 변론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변론할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당시 하나님의 모든 교회의 규례가 어떠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회당에 들어갈 때에 머리를 덮어야 했습니다.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머리를 덮었습니다. 유대의 남자와 여자들은 탈리스라는 천으로 머리를 덮어야만 회당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의 풍습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그들의 우상의 집에 들어갈 때 다 머리를 덮지 않고 노출시켰습니다. 바울 시대에 이 세상 어떤 민족이나 나라도 남자는 머리를 덮지 않고 여자는 반드시 머리를 덮는 관습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머리를 완전히 덮어야 했고 이방인들은 전혀 머리를 덮을 필요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자는 머리를 덮지 않고 여자는 머리를 덮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머리를 덮지 않고 여자는 머리를 덮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사도들만이 준 것입니다. 이런 규례는 오직 하나님의 모든 교회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규례는 유대인의 규례와 다르고 이방인의 규례와도 다릅니다. 이것은 교회에만 있는 규례입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사도들이 명한 것이기 때문에 또한 새롭습니다. 모든 사도는 여자가 머리를 덮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만일 어떤 사도가 여자가 머리 덮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오 우리 밖에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도들 가운데는 이런 규례가 없었습니다. 만일 어떤 교회가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이런 규례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모든 교회에 이런 규례가 없었습니다. 모든 지방교회, 사도들이 거친 교회들에는 다 이런 규례가 없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바울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15절까지 이유를 말하고 16절부터는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변론하려고 한다면 어떤 사도도 그의 의견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또한 그는 사도들 밖에 있고 교회 밖에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모든 사도와 모든 교회가 이렇게 믿기 때문에 누구도 변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가운데 모일 때나 신원할 때 자매들이 머리를 덮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신 것을 교회 가운데에서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가운데서 얻지 못하신 것을 교회 가운데에서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얻지 못하신 것을 교회 안에서 얻으시고 세상 안에서 얻지 못하신 것을 교회 안에서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자매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3절의 말씀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각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므로 여자는 머리를 덮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단락 전체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대표의 원칙. 성경 안에 한 가지 매우 중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의 원칙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미 언급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두 가지 다른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개인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고 하나는 대표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될 뿐 아니라 또한 대표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만일 이것이 옳다면 장래에 심판받을 때 우리는 개인의 면에서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또한 대표의 면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상전의 예. 여기에 몇몇 하인을 둔 주인이 있다 합시다. 그 주인은 형제인데도 여러 하인에 대하여 불공평하고 불의하며 가혹하고 이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그가 이치에 맞지 않게 행한 것과 그의 불의와 가혹함은 장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는 두 번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가 하인에 대하여 주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주인이신 주님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인 노릇을 할 때마다 주인이신 주님을 대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종을 대하는가는 그 주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종을 대하시는가를 대표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대표의 면에서 주님을 잘못 대표함으로 죄를 범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내 말이 옳다면 장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의 죄로 심판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잘못 대표한 것에 따라서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종의 예. 이번에는 내가 주인이 아닌 종이라 합시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물건을 훔치고 게으르며 거짓말하고 눈가림으로 섬기며 주인을 속이는 죄를 범했다면 죄를 범한 나의 행위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종된 것은 모든 종이 하늘에 계신 주님을 순종하는 것을 대표합니다. 만일 내가 사람 앞에서 섬긴다면 나는 남을 속이고 물건을 훔치며 게으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성경은 종된 자를 언급할 때마다 또 다른 주인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만 종일 뿐 아니라 모든 종을 대표합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종된 자일 뿐 아니라 또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종을 대표합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모세의 예. 모세는 무리바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에 분하여 그들 앞에서 노를 바라며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즉시 모세를 책망하셨습니다. 모세가 화를 내고 잘못한 것이 모세 개인의 일이요 이스라엘의 한 지도자의 일이라면 혹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은 모세가 이것보다 더 크게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두 판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가 화낸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대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표한 것이므로 그가 화를 낸 것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무리바에서 모세가 화를 내며 반석을 두 번 칠 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못 대표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줄로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개인적인 위치와 대표적인 위치. 그러므로 개인적인 죄와 대표적인 죄는 별개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3절에서 모든 자매, 곧 모든 여자는 자신에게 개인의 위치뿐 아니라 대표적인 위치도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각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는 머리를 덮어야 합니다. 여자는 작게는 개인을 대표하고 크게는 사람들을 대표함을 보아야 합니다. 개인으로서 머리를 덮는 것과 대표로서 머리를 덮는 것. 자매가 신원할 때 머리를 덮는 것과 기도할 때 머리를 덮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머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머리를 노출시킬 수 없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뜻과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머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머리를 덮고 자기의 뜻과 주장을 덮고서 주님께서 나의 머리이심을 말해야 합니다. 자매는 개인으로서 머리를 덮을 뿐 아니라 대표의 위치에서 머리를 덮는 것입니다. 자매는 우주 가운데 대표입니다. 자매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서 어떠해야 하는가를 선포합니다. 비록 머리를 덮는 것은 작은 일인 것 같지만 놀라운 간증인 것입니다.